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관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을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가 세 가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고요.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생사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행복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하고요. 관계가 좋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또 자연과의 관계는 우리의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건강하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관계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결정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시여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생명나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곧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해서 나무 가지 하나 꺾어달라 했는데요. 이거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죽은 겁니다. 왜요? 예. 끊어졌으니까요. 나무에서부터 이것이 끊어졌으니까요. 더 이상 수분이 공급 안 되죠? 더 이상 영양 공급 안 되죠? 뭐 탄소 동화작용 뭐 이런 거 안 일어나겠죠? 이거 며칠만 내게 놔두면 곧 말라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소하시는 분이 쓰레기통에 넣겠지요? 그러면 용산구청에서 청소차가 나와서 싣고 가겠지요? 어디로 싣고 갈까요? 소각장으로 싣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태우는 거죠.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죽은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래도 완전히 마르는데 한 8, 90년 걸린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 마르면 어디로 갑니까? 예, 지옥불에 던져지지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게헨나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이 게헨나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장을 게헨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천국의 쓰레기장입니다. 예, 말라 죽은 것들은 이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 여부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온갖 비참과 고통 속에 살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지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버렸지요? 예, 죄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예,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요 뻔뻔하게 얼굴 들고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골짜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온갖 고통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자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다 함을 얻었다 말은 용서받은 자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란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 말을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혁개정판에서 성령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을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거든요. 신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뜻이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세례문답할 때요, 제가 이 구속에 대해서 물으면은요, 용뚱한 대답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 부경대학교 교수로 있는 우리 박 선생이 있는데요, 저한테 세례문답하러 왔을 때 제가 물어봤지요, 박 선생.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구속이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랬더니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전에는 세상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구속된단 말 아닐까요? 이러더라고요. 제가요 그 결심이 대단해서 제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 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예수 꼼짝없이 예수님께 매여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로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이 구속이라는 말을 초신자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니다, 이 말은 아니다, 속량이라는 말로 바꿔야 된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렇게 바꿔놨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신문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예. 속량이라는 말은 기독교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목사님께 설교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속량 이렇게 말씀하니까 야 이거 특별한 말인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뜻일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의 부분에 벌써 터치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성냐란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것. 예,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아시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그 낱말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적인 그런 낱말이기 때문에 이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란 말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대속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대속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화목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요, 빚이 져서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노예가 된 사람을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종이 되는 경우가 한 세 가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가 되면 이제 승리한 민족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종이면 자녀들이 신분이 세습됐습니다. 세 번째가 근대까지도 아주 보편적으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적으로 빚을 져서 빚을 갚지 못하면 빚 대신에 몸으로 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면 남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것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그런 대신들은 정도전 같은 그런 사람들은 대동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양반이 갑자기 빚져가지고 노예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해서 주장을 하기 대동법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주장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빚이 많이 졌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 갚아라. 나 도저히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빚쟁이가 저를 이제 종으로 끌어갔습니다. 왜 아버지가 빚졌는데 아들이 종을 끌려갑니까? 아버지 늙은 아버지 끌고 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젊은 아들이나 딸들을 노예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희 삼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가상입니다. 아니, 조카가 그 형님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조카가 남의 집에 종이 됐단다. 이럴 수가 있냐? 우리 조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장래성이 있는 아이인데. 그래서 삼촌이 그 빚쟁이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형님이 진 빚이 얼마요? 150석이다. 그러면은 그 제 삼촌이 150석을 그 주인에게 갚아주고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쓰는 말이 앞으로 들을 수 있으라는 말입니다. 대속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와 빚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빚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매이게 된 겁니다. 죽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죄의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에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목인데요. 죄는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가 고장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법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 손상을 입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을 입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기게 되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손해된 것을 다 이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하고 회사의 사장이나 또 회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문제는 해결되었지만은 관계는 벌써 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제 좋은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화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들 가정은 뭐 천국 비스무리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부부싸움할 힘도 없고 싸워봤자 뭐 이겨도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안 싸웁니다만은 뭐 젊을 때는 가끔 다투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저 아내가 뭔 걸 잘못해가지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 들어가자마자 제가 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지요. 왜 이런 일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뭐 제가 큰 소리 치면 또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또 아내는 아내들을 또 뭐라고 변명을 한 거죠. 그래 자꾸 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서로 이제 막 상당히 막 고함을 지르듯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옆을 보니까 저 딸 아이들이 셋이가 쭉 서가 있어요. 그때 1학년, 2학년,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장가를 좀 늦게 가가지고 한 해 하나씩 낳는 바람에 이 아이들이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에 다 와 있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놀래가지고 애들이 눈이 막 동그래가지고 저보고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놀랬지요. 우리가 미성년자 앞에 싸우면 안 되거든요, 부부가요. 여러분요, 싸우더라도 절대로 그 어린 자녀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 앞에 싸우는 것은요, 지진이 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지진이 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부모가 인생의 반석이고 부모가 요람입니다. 그 반석이 막 흔들리는 거니까요. 제가 설교할 때는 그래 놓고는 또 저는 또 화났을 때는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그냥 제가 입을 닫았지요. 놀래가지고. 저 아내도 제가 입을 닫으니까 아내도 조용해졌지요. 잠깐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딸 이름이 보배인데요. 셋째 딸이라서 혹시 전덕꾸리가 될까 싶어서 제가 아예 보배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전덕꾸리가 됐습니다. 나이가 38인데도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학년이었는데 이 보배가요 저한테 오더라고요. 오더니 저 허리를 이렇게 껴안고요. 아빠는 목사잖아. 목사가 참아야지. 그리고는 또 저거 자기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의 허리를 껴안고는 엄마는 사모잖아. 그리고 뭔 소리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 바람에 그냥 화났던 것이 풀어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집이 그냥 뭐랄까 완전히 갑자기 그냥 막 훈풍이 확 돋는 아내와 저 사이에 아주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주 확 그냥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이걸 화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끌끓어온 뭔가 용서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뭔가 좀 서로 그런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지요? 그의 피로서 한 일입니다. 그의 죽음으로서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희 교회 한 15년 전에요. 50세 정도밖에 안 된 우리 여집사님이 간암으로 별세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암이 발견돼서 얼마나 참 정말 저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요. 50세라 하지만은 뭐 39이라 해도 아무도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요. 참 젊고 아름답고 했는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한 2년 만에 이렇게 별세하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자기의 이제 정말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난 뒤부터는 신방 가면은 찬송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찬송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찜 벗고 보니 이런 찬송도 부르고 이런저런 찬송을 부르다가 언젠가는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은 몇 장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지금 성경에는 찬송가에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찬송이 아주 유행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자기도 울고 저도 울고 따라갔던 우리 군사님들도 울면서 울다가 또 찬양이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별세하셨어요. 그런데 장례식 날 제가 우리 부목사님 성악을 전공한 부목사님에게 이 찬송을 특송으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 찬송을 부르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목이 메여가지고 중간에 그냥 중단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슬퍼서 울었지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지요. 예. 예.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부를까요?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하면서 그때처럼 많이 울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슬퍼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었지만은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구나. 나 같은 졸렬한 인간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외식자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게 되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2000년 후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요.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되면서요. 제가 믿어지게 되면서요. 그때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계시하셨던 내용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표를 보여주시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수많이 흘려진 그 양들의 피,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약속하는 것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의 그 수많은 예언들, 그 언약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계시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의 관계로 또 공의로운 관계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예언하고 보여준 것 아닙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시편 85편 9절로 11절 제가 오늘 아침에 같이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예, 9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예, 진실로. 예. 우리는 보통 아멘을 제일 뒤에 하는데 예, 성경에는 아멘을 앞에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 하는 말입니다. 아멘 하면서 그의 구원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원을 인격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가 이 말입니다. 그를 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괴행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이 땅에 머무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임마누엘이 이 땅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요. 인애는 사랑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진리는 여기서 이론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본문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같이 만나고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예. 여러분 사랑과 진실은요 서로 밀어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와 화평도 그렇습니다. 의와 화평도 서로 밀어내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의를 강조하면 화평이 깨져요. 그리고 또 화평을 강조하면 의가 깨질 수 있어요.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예, 공의가 서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공의만 너무 강조하면 또 그야말로 얼음처럼 차가운 그런 이제 것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레미제라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사랑과 의. 예. 자베르는 의의 하나의 상징이죠. 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성취되어지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녀를 기른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사랑으로 기른다고 오냐오냐하게 기르면은요 아이를 또 버릇없는 아이를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를 만들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갑질하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아이를 막 야무지게 기른다고 아주 뭐 조금만 잘못해도 지적하고 막 나무라고 벌 주고 막 이렇게 한번 길러보세요. 진짜 아이를 버려버립니다. 아이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제가 좀 그런 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약간 젊을 때 아, 우리 고원이 낳고 난 후에 야무지게 길러봐야지 이래가지고 스포크 박사의 육아 전설을 다 읽고요. 뭐, 그대로 한다고 막 열심히 얼마나 철저하게 한다고. 나중에 한 2, 3년 지나니까 우리 고원이가요 고양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요. 이상한 아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아이가 놀다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가지고 얘가 찢어졌습니다. 놀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막아가지고 이제 그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선생님이 이 여자아이인데 이게 흉터가 안 생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마취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취제를 좀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걸 꼬매는데 엄마 아빠가 잘 붙들으라고 말이야. 애가 막 요동치면 이게 바늘이 잘못돼가지고 나도 흉터가 생길 수 있어. 아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서 막 아이를 이제 붙들고 있는데요. 우리 고은이가 울질 않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3살 반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의사가 바늘을 가져와서 이렇게 꼽는데요. 막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는 선생님이 무슨 주사기 비슷한 거 보여도 막 고함을 지르고 우는 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육아 전술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동아일보에 나왔는데요. 그 갑자기 이름이 스포크입니까? 예, 스포크 박사. 스포크 박사가 자기 그 육아 전서의 그 중심이 되고 있는 사상을 취소했더라고요. 그 자기는 그 완전히 인과응보 같은 뭐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 물리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걸 취소한다고. 예,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직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엄청 막 어려워가지고 막 조그마한 뭐 문제가 있어도 막 이거 철저하게 따지고 막 그 뭐 조사위원 내가 조사해야 된다고 막 이래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되겠죠. 예. 아 그렇다고 막 우리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은혜를 합시다. 그거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뭐 다 내막이 있을 거라고 뭐 그냥 듣고 갑시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 해보세요. 교회가 질서가 서겠어요. 그런데 이 공의와 사랑을 의와 화평을 동시에 성취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 역사에 강물처럼 그렇게 흐르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예언해 준 말씀이 바로 시편 85편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적인 신앙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속량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터요 기초입니다. 이 속량의 복음은 우리 3일 교회의 기초요 기둥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신앙 위에 교회를 굳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인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대책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 높이 달아나왔지만은 그 십자가에 먼지가 끼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에는 먼지가 끼이고 뭐가 많이 인간적인 것이 많이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처럼 젊은이가 많고 좀 지식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은요, 기독교가 휴메니즘화 되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많고 좀 지적 수준이 낮은 그런 교회는요, 샤머니즘화 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믿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샤머니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회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적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우리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를,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이 복음으로 온 인류를 섬기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